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평양 방문 중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숭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숭 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숭 부장과 최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숭 부장이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가베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완전 면책권과 개인 재산 보장 등을 조건으로 퇴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곧 사임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임서는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어제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을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전성 산하 여성연맹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가베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인 오늘 정오까지 공식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집권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의 IS의 최후 거점인 알부카마를 재탈환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어제 AFP통신에 시리아군과 동맹군이 알부카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도 시리아군이 동맹군과 IS가 설치한 폭발물을 제거하고 있다며 알부카말 재탈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알부카말은 시리아 데이르 엘주루주 남동부 도시로 이라크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IS는 한때 데이르 엘주루주 대부분을 장악했었지만 최근은 알부카말 지역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9일 알부카말 탈환을 선포했지만 IS의 기습 공격으로 다시 물러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연합은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국가현대화 등 공동 비전과 신뢰를 참여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퇴장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선 연임을 추진 중인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메인의 자이퉁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 12년 중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에게는 새로운 연정 구성에 나서거나 소수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 4개 정당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2를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둥펑 41은 차세대 ICBM으로 2012년 첫 공개 이후 최근 8번째 시험이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광이 중국 군축강군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 장학 제도는 금전적인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국인 세실 로즈에 의해 만들어진 로즈 장학금은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학 제도인데요.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세계 각국에서 선발해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 명성이 자자한 그런 장학제도인데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로즈 장학생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까다로운 선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열정과 이타심, 봉사정신과 도덕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32명을 선발하는데 올해는 그 가운데 10명이 흑인 학생들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 육군 사관 학교 최초의 여성생도 대표로 꼽혔던 시몬 에스큐 생도가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즈 장학생 가운데 처음으로 성전환을 한 남학생도 선발돼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장학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5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지 에스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함께 감상해 보시죠.
Barcelona, oh, Barcelon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로힝야 난민 사태의 3단계 해법을 제안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세계 관심이 몰리고 있군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 그리고 자유민주당, 녹색당 이 네 개 정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네 정당은 지난주 목요일 자정을 시한으로 지난 4주 동안 협상해왔는데요. 시한을 넘겨서 주말까지 추가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유럽 주요 언론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2년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연립정부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의원내각제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흔한 일인데요. 이 내각제에서는 다수정당 대표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기 때문에 의회 내에 과반수 이상 그리고 되도록 많은 의석을 가질수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과 힘을 합치는데요.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은 일부 장관직을 할당받아서 내각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총리를 내는 정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수당과 힘을 합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임기 동안 여야 간 갈등이 있더라도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는데요.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이 연합해서 총리를 불신임하거나 총리가 이에 맞서서 의회를 해산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던 게 단적인 예인데요. 이 어느 나라에서건 최근에 한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독일에서는 기민당과 기사당을 중심으로 줄곧 연립정부를 꾸려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에서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야 연정을 세울 수 있는 건데요. 난민 문제와 환경 현안에서 독일 내 네 개 정당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등지 출신 난민들이 가족들을 독일로 불러들이는 것, 또 전기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엔진을 규제하는 문제에서 부딪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 기사당 연합은 이런 문제들에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친기업, 보수 성향인 자민당은 이런 문제들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예, 이 연립 구성 실패로 앞으로 이 독일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긴 힘들어질 전망인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견이 큰 자민당을 배제하고 기민기사당연합과 녹색당만으로 소수연정을 꾸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환경정당이고 여타 사회 현안에 진보적이어서 기민기사연합과 정책적으로는 잘 맞는데요. 하지만 이들 새 정당만으로는 여전히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소수정부는 전례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3인당 측은 메르켈 총리와는 연정을 안 한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예. 자, 이도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기민 기사연합만으로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결단하는 길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선거를 다시 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메르켈 총리 측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지금과 다른 정치 환경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의회 내에서 세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집권정파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에 극우정파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인기가 오르는 중인데요. 이 대한당은 지난 9월 총선에서 나치 이후 처음으로 이 극우정당으로 독일 원내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제3당 위치까지 차지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 이 대한당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는 중입니다.
예. 자, 여러모로 독일 집권 세력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신문 빌트는 이번 연정 협상 결렬을 계기로 얼마 전 4선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의 총리직이 위태로워졌다고 해설했는데요. 디벨트 신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이 연정 협상에 최종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가 사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로힝야 난민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과 회담하고 틴초 대통령 또 민라옹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이들과 현안을 논의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로힝야 난민 사태 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 3단계 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1단계는 평화 회복입니다. 이 왕 부장은 미얀마군과 로힝야 무장 세력이 상호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질서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다음 2단계로 미얀마 당국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평등하게 협의해서 난민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가서 수용돼 있는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3단계로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미얀마 라카인주 일대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왕부장이 촉구했는데요. 중국이 이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왕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예, 로힝야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미얀마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군이 로힝야 난민들에게 자행한 폭력 행위를 규탄하면서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렉스 틸러슨 장관이 미얀마 당국에 요구했는데요. 또 미얀마 이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에 머물다가 이 로힝야 난민들이 라카인주로 돌아가는 과정과 또 라카인주의 재건 사업 등에 추가로 4,700만 달러를 미국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로힝야 난민 사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미얀마군이 이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살인과 성폭행, 방화 등 인종 청소를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라카인주와 접한 방글라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당국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인도까지 간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데요. 국제사회가 미얀마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예, 이 미얀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배경은 뭡니까?
예, 미얀마 당국은 이번 사태가 로힝야 무장 세력이 라카인주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군은 테러 분자 소탕에 나섰을 뿐이라는 건데요. 외신들이 현지 상황을 부풀려서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의 이런 태도를 사실상 거들어왔는데요.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던 로힝야 폭력 사태 관련 결의안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이어서 16일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이슬람 협력 기구가 발의한 결의안 표결에도 중국은 불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군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 4,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16일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총 218개 항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0여 개 회원국이 동참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락하면 내년 3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이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예, 이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이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강제 동원됐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공정하고 정확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또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또 어떤 그 주목할 만한 권고가 있습니까?
예, 언론 자유 부분도 다뤘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현 방송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또 지난 2014년 발효된 특정 비밀보호법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형제도와 관련된 권고도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또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당한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번 권고안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실무회의에 참석한 오카무라 요시후미 인권대사는 이번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도 지난 17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통 권고안은 일부 몇몇 나라 또 지역의 발언과 권고들을 적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이번 잠정 권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려도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미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 5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에 동시소유를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할 권한,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전략사령부를 이끄는 존 하이튼 공군대장이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리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provide advice to the president. He'll tell me what to do, and if it's illegal, guess what's going to happen? I'm going to say, Mr. President, it's illegal.
핵무기 발사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만일 대통령이 불법적인 발사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대통령에게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이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전략 사령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7천여 기에 달하는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를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가 있는데요. 핵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 살상무기 운용, 그리고 미사일 방어 등이 주 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이튼 사령관의 말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발사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튼 사령관이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면 이 대통령의 발사 명령을 놓고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게 또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튼 사령관의 말은 미국을 겨냥한 핵공격 징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성재 공격을 명령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의 이 핵무기 발사 권한을 논의하는 그런 청문회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였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열린 청문회가 연방의회에서 지난 1976년 3월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열린 거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연방 상원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뭡니까?
네,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놓아서 이 핵전쟁 발발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화당 소속이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을 길을 열었다고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날 청문회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장 민주당 의원들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청문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나타냈나요?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 전략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 전 사령관이 나왔는데 대통령 발사 명령이 적법할 때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만일 명령의 적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신 같으면 명령 실행을 미루고 주변 참모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역시 하이튼 사령관과 비슷한 견해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청문회에 참석한 듀크 대학 정치학과의 피터 피버 교수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주변 참모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 발사 장치를 누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부 차관도 만일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서두른 모습을 보이면은 옆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이를 만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공화당 의원들은 어땠나요?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 대통령이 반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 아래서는 대통령의 명령이 참모나 법률가들의 제지를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날 청문회의 토의인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 오피오이드 남용이 끼치는 경제적인 손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CEA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천억 달러가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액수는 이해 2015년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2.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네, 이 경제적인 손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물론 의료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사법 비용에다가 이 중독자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에 따른 손실도 들어갑니다.
예, 자, 이 오피오이드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진통제라면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말하는데.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요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이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약물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이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들어갑니다.
예,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 남용하면 중독되기가 쉽고요. 또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오피오이드가 원래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거를 복용해야 하는데 하지만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거 아예 환각작용을 목적으로 이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최근 백악관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이죠. 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당시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국가보건의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각서를 통해 연방정부 모든 부서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비상사태처럼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백악관이 이번에 보고서를 낼 정도인데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주 심각한 모양이군요.
심각합니다. 2005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요.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오피오이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CEA는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10년 새 두 배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현 규정을 완화하는 조처들을 발표했네요.
네,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일간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FCC가 16일 표결을 하고 지난 1975년에 제정된 신문방송 동시소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 두 개의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고요. 또 다른 소유주가 운영하는 방송사와 업무 조정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 언론사들을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신문과 방송업계는 인터넷이나 유선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조처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목적과는 달리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FCC 소속 공화당 의원 3명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처가 기업 인수합병을 부추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합병을 반대하는 단체죠. 프리프레스 측은 대기업이 신문과 언론을 다 장악하면은 지역 시청자들이 아주 천편일률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언론이 이 특정 기업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이 FCC의 이번 결정을 폐기하려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그 FCC의 조처로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두 개의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싱클레어 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이 경쟁사인 트리뷴 미디어 인수를 계획 중인데요. 성사가 되면은 미국 시청 인구의 70%가 넘는 지역에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측은 FCC의 독점 규제 관련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이 싱클레어 인수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FCC가 이번에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다고 하던데요.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차세대 TV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송 기준을 허용했습니다. 차세대 TV는 기업들이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수신 형태를 향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TV나 손전화 같은 이동기기로 고화질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또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이나 취향 등을 취향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나 또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기업 역시 고객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필요했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광고주들이 특히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차세대 TV 허용도 반대했습니다.
예, 논란이 되는 결정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전화요금에 적용하던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제도인 라이프라인 제도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장했는데요. 이 저소득 주민 12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FCC가 이 라이프라인 제도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AT&T 등 전화통신회사가 오래된 구리 회선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Water Under Bridges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 bodies told me get over it.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They say it gets better, it gets easier. The memory starts to fade, and sad songs that always play you start to hate. Do you remember the days we used to spend? Memory so strong it keeps me from moving on. If I could go back, I'd take our worst days. Even our worst days are better than loneliness. Somebody told me get over it.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Days we used to spend, memory so strong it keeps me from moving on. If I could go back, I'd take our worst days, even our worst days are better than loneliness. Somebody told me get over it.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They say it's like water under bridges that have already burne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1980년대 초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고아가 된 손 모지스 촐 씨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프리카 세 개 나라를 떠도는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7살의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던 소년이 미국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So I came through Lutheran Immigration Refugee Service. So the Lutheran brought me.
전 기독교 루터교 단체를 통해 미국에 왔어요. 이 단체가 저를 후원해서 미시간주로 올 수 있었고 또 양부모님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양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잖아요. 또래 친구들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난민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이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출 씨에겐 미국의 환경과 언어, 문화만큼이나 낯설었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출 씨를 유난히 아꼈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권유했고, 출 씨는 결국 두 동생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양아버지가 되어주신 교장 선생님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my professor came and said, you know what, you will be good in social work. So he went and talked to the dean of the school of social work.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 사회복지학을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교수님이 대학원 입학을 도와주시고 교내 일자리도 알아봐 주셔서 대학원 공부도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석사 학위를 땄을 땐 미시간 지역 신문에 제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남수단 난민 소년, 일명 로스트보이의 미국 대학원 졸업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초 씨는 잠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찾게 됩니다.
There was a program called CCAI. So I applied for that program. It was a very competitive program and I was selected. So I came to Washington. I worked for Senator Neville.
워싱턴 DC에 있는 한 입양 관련 단체에서 인턴, 그러니까 수습 직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DC에 온 김에 상원의원 사무실에서도 인턴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워싱턴 DC 정부에서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다는데 저보고 지원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배경을 볼 때 그쪽 업무와 딱 맞을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는 인턴 생활을 마치면 미시간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한 뒤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별 큰 기대 없이 DC 정부에 지원했습니다.
출신은 하지만 면접을 본 후 사흘 만에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o they called me and then I just said, "Can you give me time to think about it?" And then I called some of my friends.
DC 정부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저를 후원하시던 분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DC로 가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당시에 넥타이 매는 법도 몰랐거든요. 변변한 정장 한 벌 없었고요. 그런 사정을 아셨던 그 후원자분이 저를 고급 옷가게에 데려가셔서는 무려 4천 달러어치 양복과 넥타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제 석사하기도 했고 넥타이도 멜 수 있으니까 DC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백인 사업가인 이 후원자는 졸 씨의 대학 학비를 대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졸 씨는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3명의 은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One was my foster dad. Was my high school principal later on became superintendent of the district.
첫 번째 분은 저의 양아버지가 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두 번째 분은 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를 신사로 만들어주신 사업가시고요. 마지막 한 분은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건강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 제가 아플 때마다 이분께 전화를 하면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 덕에 미시간에서 7년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은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졸 씨.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졸 씨는 2008년 워싱턴 DC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DC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청소년 상담 지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도록 상담과 연구 등을 진행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험난한 청소년기를 보낸 졸 씨.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졸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I don't even talk much about one youth shocked me because he went and googled me.
전 아이들에게 제 개인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해봤다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졸 선생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저를 도왔다고요. 저는 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향해 마음을 열라고 조언합니다.
졸 씨 이야기는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졸 씨의 인생 여정이 실제로 영화로 제작돼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This is called ice. This is what winter in America feels like.
Oh, my name's on that list.
2014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The Good Lie. 좋은 거짓말.
Pick up who? I'm just supposed to help them find jobs.
You must be the guys from Somalia, Senegal,
Sudan.
Did your luggage come down the chute?
Great.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난민 소년들을 돕는 역할로 나오는 이 영화는 남수단 로스트보이 3명의 미국 정착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 소년의 모델이 바로 졸 씨라고 합니다.
Such as lions.
No, there's no lions here. You're safe.
So the good lie is based on true story, our story. When
the good lie는 저와 제 형제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2003년 작가와 영화 제작사들과의 첫 만남에 저도 참석했는데요. 영화 구상에서 실제로 제작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할리우드적인 요소가 담겨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정서적인 부분까지 아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존 씨는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로스트 보이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So today when we talk of the Lost Boy, really we are not talking about my story. It's just like a former Lost Boy.
저는 로스트 보이였던 사람이지만 아직도 로스트 보이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했을 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내부 난민이 4만 명에 달합니다. 내전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로스트 보이, 로스트 걸들이 생겨난 거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남수단뿐 아니라 시리아와 소말리아, 북한 등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손 모지스 촌 씨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촌 씨의 또 다른 꿈이었던 기독교 목사가 된 촌 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Speak Easy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이거 어때?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이런 표현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르겠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restaurant. The food is so good, but the service is terrible. 저 레스토랑 어떤지 잘 모르겠어.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별로...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im. I really like him, but he never texts me back.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 난 좋은데 문자라면 답장을 안 한단 말이지.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오늘은 mixed feeling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가스 브룩스가 부른 If Tomorrow Never Comes, 만일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late at night I lie awake and watch her sleeping. She's lost in peaceful dreams, so I turn out the lights and lay there in the dark. And a thought crosses my mind, if I never wake up in the morning, would she ever doubt the way I feel about her in my heart? If tomorrow never comes, will she know how much I loved her? Did I try in every way to show her every day? And she's my only one. And if my time on earth were through, She must face this world without me. Is the love I gave her in the past gonna be enough to last if tomorrow never comes? 'Cause I've lost loved ones in my life who never knew how much I loved them. Now I live with the regret that my true feelings for them never were revealed. So I made a promis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1월 20일 오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8년 남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이후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몽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곧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연애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하를 포함해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말년에 들어서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6년 11월 20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의 친이란 과격 무장 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테러 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즈 미 법무부 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 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